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핵 협상 미국 실무대표로 일했던 성 김 필리핀 주재 대사가 인도네시아 대사로 옮길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대사를 인도네시아 대사로 지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김 대사가 국무부에 재직하는 동안 한국 대사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한국 과장, 대북정책특별대표, 그리고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등을 지냈다고 소개했습니다. 필리핀 대사로는 지난 2016년 5월 지명돼 그해 12월로 부임했습니다. 김 대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1970년대 중반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려다 실패했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이 사실 무근이라고 맞서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고속정 수척이 전날 걸프만을 거쳐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던 영국 유조선 브리티시 헤리티지호 나포를 시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영국 해군 호위함 몬트로즈함이 개입해 발포를 경고하자 이란 고속정들이 물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측은 브리티시 헤리티지호가 정상적인 경로를 운항 중이었으며 이란의 나포 시도는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CNN과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도 미 당국자를 인용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영국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지난 24시간 동안 영국을 비롯한 외국 함정과 맞닥뜨린 사실이 없다고 현지 반관영 매체 파스통신에 밝혔습니다. 또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긴장 조성을 위해 영국 측이 꾸며낸 일이라고 이 매체에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는 자국 유조선이 영국령 지브롤터 해역에서 억류된 데 반발해 영국 유조선을 나포에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22개국 유엔 대사들이 공동 서한을 통해 중국의 신장자치구 재교육 캠프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신장 지역 현안에 여러 나라가 이렇게 함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대사들은 어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 민족에 대한 감시 그리고 대규모 수용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구금에 우려한다고 밝히고 중국 당국은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바첼레트 최고 대표 등 국제 인권 전문가들이 신장 자치구를 자유롭게 방문해 수용 시설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중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공동 서한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18개 유럽 국가들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사들이 서명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반발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유엔 인권 이사회 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테러 분자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키는 기관을 서방 국가들이 왜곡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근거 없이 비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은 오히려 지금 신장의 상황은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로 소개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5호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는 주한미군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오늘 공개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북한이 현재 화성 13, 화성 14, 화성 15 등 세 종류의 ICBM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화성 14는 미국 본토 대다수 지역 도달 가능, 화성 15는 미국 본토 전역 타격 가능으로 명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화성 14의 사거리가 6,250마일 이상, 화성 15의 사거리가 8,000마일 이상으로 추정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화성 15를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카리브해 4개국 순방을 위해 오늘 경유지인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차이 총통은 귀국길에도 덴버를 경유하며 미국에서 총 닷새 동안 머물 예정입니다. 차이 총통은 오늘 전용기 편으로 타이완 국제공항을 떠나기에 앞서 담화를 통해 지금 타이완은 외부 세력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중국의 군사 외교적 압박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위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이번 순방의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뉴욕에서 이박한 뒤 아이티와 세인트 키츠네비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루시아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오늘은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하면서 유엔 산하 국제연합개발계획이 지정한 국제기념일인데요. 유엔은 2027년까지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유엔 인구 전망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국 중 4개국이 2100년엔 더 이상 상위 10위 안에 들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4개국 모두 아프리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로 바뀔 거라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국에는 브라질, 방글라데시, 러시아, 멕시코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2100년에는 콩고,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이집트가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들 나라는 10위권 안에 들지 않았는데요. 향후 인구 증가율과 인구 감소율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2100년까지 세계 10대 국가 중 5개국이 아프리카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100년까지 전 세계 아기의 절반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2100년까지 인구 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아시아와 유럽입니다. 그중에서 중국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100년까지 중국은 지금보다 3억 7천여 명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감소하는 인구는 현재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을 거라고 하는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27도로 대체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오후 사이 북부 산지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남부도 오후에 곳에 따라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1에서 3.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29도, 신의주 20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9도에서 27도, 함흥 18도에서 29도, 청진 지역은 15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머라이어 캐리가 부릅니다. 난 어떤 사랑의 환상을 가졌었지. 그리고 그 전부는 당신이 내게 준 거였어 노래하는 Vision of Lov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려다 실패했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이 수출 규제를 단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체제를 선포했습니다. 22개국 유엔 대사들이 중국 신장 자치구의 재교육 캠프 철폐를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예, 영국 정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고속정 세척이 전날인 10일 걸프만을 거쳐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던 영국 유조선 브리티시 헤리티지호를 나포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나포되거나 충돌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영국 해군 호위함 몬트로즈호가 개입해서 구두로 발포를 경고하자 이란 선박이 물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브리티시 헤리티지호가 정상적인 경로로 운항 중이었으며 이란 측의 나포 시도는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이번 행동에 우려를 표하고 이란 당국이 해당 지역에서 상황을 더 크게 만들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나포 시도 사실을 인정했습니까?
이란은 영국 정부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1일 지난 24시간 동안 영국을 비롯한 외국 함정과 맞닥뜨린 사실이 없다며 반관영 타스 통신에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영국이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꾸며낸 일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파스 통신에 밝혔습니다.
현장에 영상으로 촬영이 됐다고 하던데요.
예, 미국 언론들은 당시 상공을 비행하던 미국 유인 정찰기가 이 장면을 촬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란 유조선이 영국 해군에 의해 나포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4일 영국령 지브롤터는 시리아로 원유를 실어 나르려던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영국 해병대의 도움을 받아 억류했습니다. 지브롤터 당국은 EU의 제재를 어기고 시리아의 정유공장에 원유를 운반 중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며 억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란이 크게 반발했죠.
예, 이란 외무부는 즉각 주이란 영국 대사를 불러서 이 불법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나포 행위에 대한 강한 항의를 전달했고요. 이란 혁명수비대 측은 억류된 유조선을 풀어주지 않을 경우 영국 배를 억류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나포 시도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에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 자국 유조선을 억류한 영국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란과 영국이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란과 미국과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에서 긴급집행이사회가 열렸는데 미국과 이란이 또 격돌했다고요?
예, 10일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IAEA 본부에서 긴급집행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합의 위반에 대처해야 한다고 요청해 소집된 회의였는데요. 제키 월콧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이 자리에서 이란의 최근 행보는 긴장을 완화하기보단 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란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란이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이지 협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커잼 가리브 아바디 IAEA 주재 이란 대사는 미국이 핵 합의를 먼저 탈퇴하고 제재를 가했다고 비난했는데요. 핵 합의 당사국 모두가 약속을 지킨다면 이란도 핵 합의를 기꺼이 다시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바디 대사는 또 이 회의를 마친 뒤 현지 언론에 이번 긴급 회의는 미국에 있어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IAEA 회의가 열리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핵 활동을 비난하는 글을 남겼다고요?
네,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이란은 오랫동안 비밀리에 핵을 농축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재를 더 늘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비밀 핵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아바디 대사는 이란은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며 IAEA가 철저히 사찰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최근 한국에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기업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기업이 상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비상 대응 체제를 선포할 만큼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그만큼 한국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는 조처를 시행한 건 일주일 전인 지난 4일입니다. 수출 규제는 텔레비전과 휴대전화의 화면을 만드는 데 쓰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리지스트, 또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이 포함됐는데요.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품목들이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이 같은 조처에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최대 스테인리스 철강 업체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로 1억 원, 미화로 약 8만 6천 달러씩을 4명에게 각각 배상하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 문제가 모두 일단락됐다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한 게 수출 제한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일본 정부는 해당 조처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양국 간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3일 간담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해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고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며 그런데 한국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양국 간의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이 한 가지 이유로 수출을 제한한 겁니까?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수출 제재를 단행하며 한국과의 신뢰관계와 또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을 발생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 밝히진 않았는데요. 자, 아베 총리가 7일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한국이 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제한 조처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 거죠.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10일 간담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건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국제기구에 들고 갔다고요?
예, 한국은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현재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조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은 뭔가요?
네, 일본은 안보상의 우려를 거론하며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처는 WTO가 인정하는 안보 목적의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비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 북한 등 세 나라가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는데요. 자, 10일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직접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의 무역 제한 조처가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국제 공급 체계를 교란시켜서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백악관 관계자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0일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대사들이 중국 신장 자치군의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22개국 유엔 대사들이 10일 미첼 바첼레트 유엔 최고인권최고대표 앞으로 서한을 보내서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 주민과 소수민족에 대한 감시, 또 대규모 수용소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구금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 당국이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을 이른바 재교육 캠프에 강제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에 대한 지적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은 관련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직업교육기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키고 테러나 극단주의 사상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란 주장인데요. 하지만 성명은 중국에 대해서 국내법과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 촉구하면서 신장 자치구와 중국 전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 어느 나라 대사들이 동참했습니까?
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국가가 대부분으로 일본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엔 대사들이 결의안이 아닌 공동서한을 통해 우려를 표한 게 눈에 띄는데요.
예, 정식 결의안을 상정할 경우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서한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피셔 제네바 국장은 이번 공동서한은 유엔이 가장 강력한 나라들에도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장 주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장 주민들이 탄압을 받는다는 건 알려졌지만 실제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하죠.
예, 당국이 철저히 감시를 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명은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를 포함해 국제인권 전문가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자유롭게 방문해 이 재교육 수용소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재교육 수용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까?
네, 중국은 지난 3년간 수십만 명의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들을 대규모 수용소에 가둔 채 이슬람 신앙을 부정하고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세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인권 전문가들은 신장 사태와 관련해 집단 학살이란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의 BBC 방송은 이 재교육 캠프 수용자의 이 자녀들도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고유의 신앙과 언어를 말살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습니다.
유엔 대사들의 공동서한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겅수왕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국가들이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고 공격하면 모욕한다면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겅 대변인은 그러면서 서한 관련국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에 개입하려는 실질적인 위협이 있다고 미국 정보 관리들이 경고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조만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멕시코의 개입과 무더위에 따라서 지난 6월 남서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월경자가 올해 들어 처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 선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보관리들이 이번 주 비공개로 열린 의회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미국 선거에 대한 위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브리핑에 누가 나왔습니까?
네, 덴고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 또 케빈 맥컬리는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나왔습니다.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따로 브리핑이 열렸는데요. 이들 관리는 선거 위협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의원들은 이렇게 선거에 대한 위협이 있다는 정보 관리들 증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민주당 소속 데빈 링겔 연방 하원 의원은 이날 브리핑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면서 선거 보안은 매우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역시 이번 브리핑이 도움이 됐다며 외부 위협을 경계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해서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브리핑이 열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번 브리핑은 민주당이 요청한 겁니다. 민주당은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미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인데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이런 배경에서 열린 브리핑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브리핑 개최 자체는 환영했습니다. 또 지난해 중간선거가 별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행정부가 취한 조처들이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맥코넬 대표는 왜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거 보안 법안에 반대하는 겁니까?
네, 주와 지방정부 선거와 관련해서 연방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통제 권한을 준다는 게 이유입니다. 맥코넬 대표는 민주당이 선거 관련 결정을 연방정부에 넘기는 법안을 두 차례나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유권자가 아니라 변호사들, 법조인들에게 선거 결과의 판정을 맡기려는 의도가 일부 들어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치적인 의도에서 선거 보안 법안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이런 맥코넬 대표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국내외에서 미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대선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크 워너 상원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지난해 중간선거 때는 미국 연방수사국과 법집행당국 등이 확실히 잘 대처를 했지만 러시아 등 방해 세력이 다시 선거 개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계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죠.
맞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는 지난 3월 법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지난 대선에 개입했는지 상세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선거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핀란드 헬싱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뒤에 러시아를 편드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미국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이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 건데요.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의 발표에 상반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잘못 얘기했다면서 수습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농담조로 말해서 다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나 발언이 정보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네, AP통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고위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조로 얘기하지만 선거 보안 문제를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여 차례 행정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고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두 차례나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국가안보관리들은 10일 성명에서 선거 보안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민간 분야와도 연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10일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증언했는데요. 이달 말에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FOMC는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준의 이 통화정책기구인데요. 이달 30일과 31일에 이틀간 회의를 엽니다.
연준이 금리를 낮추려는 이유가 뭡니까?
네, 파월 의장은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ased on incoming data and other developments, it appears that uncertainties around trade tensions and concerns about the strength of the global economy.
네, 들어오는 자료와 기타 전개되는 일들을 볼 때 무역 긴장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미국 경제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물가상승률이 계속 연준 목표치보다 더 떨어진 점도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실한데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상당히 오랜만에 일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준은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이후 금리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당시 오랫동안 이 기준금리가 0%대인 제로금리를 유지했었는데요.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세를 보이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차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연준이 이달 말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0.25%포인트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미국 경제가 훨씬 더 호황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를 통해 파월 의장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란 비판이 또 나왔었죠.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는데요. 이에 관한 파월 의장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10일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민주당 소속인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파월 의장에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파월 의장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연방의회가 연준에 부여한 독립성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달 말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금리나 기대감에 20일 미국 증권시장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금리가 만약에 내려가면 채권의 인기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또 기업들이 좀 더 저렴한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경기가 위축하면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을 풀고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걷어들이는데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하는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2.5%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남서부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사람이 감소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9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 6월 남서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월경자의 수가 약 10만 4천 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달인 5월과 비교했을 때 28%가 줄은 겁니다. 이는 올해 들어서 처음 감소한 겁니다.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네, 많은 전문가는 최근 멕시코가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또 날이 더워진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에 미국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막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죠.
그렇습니다. 이 멕시코가 손을 놓고 있다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는데요. 그 뒤 멕시코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통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에 너무 많은 사람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밀려들어서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경향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일단 과거에도 날이 더운 6월과 7월에는 국경에서 체포되는 사람이 줄었었습니다. 거기에 6월 수치도 뭐 5월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라는 점을 또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모두 몇 명이나 남서부 국경에서 체포됐습니까?
네, 올해 상반기 국경 경비대가 약 68만 6천 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2018 회계연도, 그러니까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기간에는 약 52만 1천 명이 체포된 바 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그리고 온두라스 등 중미나라 사람들입니다.
이 중미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들 나라에서는 워낙 범죄가 많은 데다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미국으로 오는 건데요. 이들은 대부분 미국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관련 당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국토안보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여전히 국경보안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한계점을 지나 완전하게 비상사태에 처했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미국 언론과 관련 기관이 국경에서 잡힌 불법 월경자들 수용시설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수용시설에 적정 인원을 초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주 환경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감찰실이 최근 수용소 실태를 조사한 두 번째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수용소 환경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면서 빨리 수용시설을 더 세우고 아이들 수용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네, 국경경비대나 국토안보부가 일을 잘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경장벽 건설 등에 협조하고 중미나라 사람들이 미국 입국을 시도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불법 월경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 체류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실행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9일 일부 불법 체류자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메디케이드라고 하면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일종인데요. 미국에서 이 불법 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는 것은 이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모든 불법 체류자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소득이 낮은 19살에서 25살 사이 불법 체류자 가운데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해당하는데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몇몇 주 의원이 혜택을 이 성인 불법 이민자 전원에게 주자고 제안했는데 비용이 34억 달러가 추가로 든다는 이유로 뉴섬 주지사가 거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에 약 9만 명이 새로 혜택을 보고 약 9,8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18살 이하 주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제임스 잉그램이 부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줄 그럴 마음은 없어요. 내가 그게 원하는 마지막 바람이죠 노래하는 I Don't Have a Heart 들어보시죠.
'm trying to say this as gently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19세기 미국 최고의 부자였고 인생 후반기에는 자선 사업의 모든 것을 바친 앤드류 카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보고 싶어하는 카네기 홀. 철강 재벌 앤드류 카네기가 세운 뉴욕시의 대표적 음악 홀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오른 인물로 한때는 석유 재벌 존 록펠러를 물리치고 부자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부를 쌓은 카네기는 거의 90%에 달하는 자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카네기 홀, 카네기 멜론 대학교, 카네기 재단, 국제평화기금 등 일일이 다 여기서 소개를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은 기관들이 카네기의 기부로 세워졌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1835년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직물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카네기 가족은 1848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가난한 동네 자리를 잡았습니다.
앤드루는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석했고 열심히 일을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앤드루는 섬유공장에서 일주일에 1달러 20센트를 받고 새벽부터 밤까지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1달러 20센트는 오늘날로 치면 19달러쯤 되는데요. 한 시간도 아니고 일주일에 그 정도라니 정말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어서 전보 배달원이 돼서 마을 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모르스 코드를 배워서 시간만 나면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 앤드루는 16살 때 전보 기사가 됐습니다. 기술자가 된 앤드루는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에 전보 기사로 취직했습니다.
이 시기 앤드루는 열심히 책을 읽어서 지식을 넓혀갔습니다. 책은 주로 동네 사설 도서관에서 빌려봤습니다. 그때의 독서는 앤드류 카네기 일생의 지적 바탕이 됐죠. 앤드류는 책을 빌려준 당시 도서관의 고마움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자가 돼서 엄청난 수의 공공도서관을 짓도록 했는데 이것 또한 그런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었네요.
그렇죠. 18살 때는 펜실베니아 철도의 서부지역 최고 관리 토마스 스콧이라는 사람의 비서로 일을 하게 됐고요. 차츰 승진해서 피츠버그 지역의 철도 감독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카네기는 사업을 배우게 되고 투자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사업 기회에 뛰어난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철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카네기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철도의 침대차 회사에 투자해 큰 이익을 보게 됐습니다.
카네기는 제철, 증기선 사업, 철도, 유전 등에도 투자를 해서 불과 나이 30에 많은 돈을 모으게 됩니다.
카네기는 차츰 제철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영국을 방문해 철강 산업이 성장하는 걸 보고 철강 사업을 구상합니다.
이 무렵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벌어집니다. 1861년부터 5년간 계속된 이 전쟁은 처절한 싸움이었죠.
전쟁 발발과 함께 카네기는 북군 사령관으로부터 철도를 이용한 북군의 수송과 전신을 담당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전쟁 중에는 군함, 대포, 포탄 등 수많은 군수물자 생산에 막대한 양의 철이 필요했고 그 바람에 카네기의 사업은 크게 확대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1865년에는 철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것으로 카네기의 월급쟁이 생활은 끝이 난 거죠. 그리고 철강 사업에 전념합니다.
전쟁 후 철강업의 호황으로 카네기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제철소 건설, 선철 제조를 위한 거대 용광로 설치, 값싸고 빠르게 제강하는 베세머 제강소를 건설하는 등 사업은 확대돼갑니다.
카네기는 1870년대부터 미국 산업계 일기 시작한 기업 합병 붐을 타고 석탄, 철광석, 광석 운반용 철도, 선박 등을 수직 계열화하는 하나의 대철강 트러스트를 형성했습니다.
1892년에 설립된 카네기 철강 회사는 당시 세계 최대의 철강 트러스트로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카네기는 무자비한 파업 저지, 노조 강제 해산 등으로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1900년 카네기 철강의 생산량은 10배가 넘게 증가했고 매출은 20배 이상 올랐습니다.
1901년 카네기는 자신의 철강 회사를 JP 모건에 약 5억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모건에 매각된 후에 카네기 철강은 미국 철강 시장의 65%를 지배하는 세계 최대의 제철 기업 US 스틸이 됐습니다.
철강 회사를 매각하고 돈을 따져보니 카네기는 미국 최고의 재산가였습니다. 이때 카네기의 나이는 66세. 카네기는 실업계에서 은퇴하고 본격적인 자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카네기의 자선 사업은 오래전에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훨씬 전인 35살 때 그는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내용은 은퇴하면 연수입 5만 달러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선 사업에 쓴다. 그런 계획을 밝힌 것이었죠.
네. 인생의 앞부분은 돈을 모으는 시기, 뒷부분은 남을 위해 쓰는 시기라고 생각해온 카네기에게는 이제 부를 나누는 시기가 된 겁니다. 카네기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man of wealth thus becoming the mere trustee.
나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새로운 피신탁인이자 대리인으로서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붓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카네기의 자선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2,500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한 것이었습니다.
그중에 1,700개 가까이는 미국에 있고요. 나머지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카네기에게는 도서관의 수호성인이라는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카네기는 교육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에는 카네기 멜론 대학을 건설했습니다.
미국 대학의 연구 지원을 위한 워싱턴의 카네기 인스티튜트, 학문적 목적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카네기 재단도 설립했습니다.
대학 교수들의 노후를 도와주기 위한 카네기 교육진흥재단도 세웠습니다.
그는 또 각종 문화예술 분야에 거액의 돈을 쾌척했습니다. 카네기 홀, 카네기 박물관, 뉴욕의 카네기 코퍼레이션 등이 모두 그가 만든 단체들입니다.
생애 마지막이 가까워질 무렵 카네기에게는 마지막 목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평화의 달성이었습니다.
1910년에는 국제적인 충돌을 제거하기 위해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카네기는 54살이던 1889년 노스 아메리칸 리뷰에 부의 복음, Gospel of Wealth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에세이는 모든 자선 사업의 기본 지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저승으로 가져갈 수 없다. 일생 동안 쌓은 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자손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은 그것을 물려받은 자손에게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많은 유산은 의타심과 나약함을 유발하고 비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자식의 진정한 행복을 생각한다면 결코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식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독이나 저주를 남겨주는 것과 같다. 사람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전쟁을 막으려 애썼지만 1차 대전의 참혹상을 목격한 카네기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상심한 카네기는 1919년 8월 11일 매사추세츠 레녹스에서 84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남을 위해 베푼 그의 자금은 요즘 가치로 약 7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가 숨졌을 때 남아있던 자산 3천만 달러도 각종 기금으로 제공됐습니다.
뉴욕주 슬리피 할로우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위에 모으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 여기 잠들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19세기 미국 최고의 부자였고 인생 후반기에는 자선 사업의 모든 것을 바친 앤드루 카네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Hey guys,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나오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코너입니다. Let's start today's lesson. 오늘 배울 표현은 wipe off the face of the earth인데요. 지구의 표면에서 지워버리다?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인데요. 오늘도 뉴스 예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easles is a disease that is found only in humans, so it could be completely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Just like smallpox was. But despite a highly effective and safe vaccine, measles is making a comeback.
So it could be completely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지구의 표면에서 완전 사라지게 하다, 즉 완전히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Wipe off the face of the earth. 비슷한 표현으로는 completely get rid of 혹은 eradicate이 있겠죠.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Measles is a disease. 홍역은 질병입니다. That is found only in humans,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So it could be completely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그래서 완전 박멸이 가능합니다. So it could be completely eradicated. Just like smallpox was, 천연두와 마찬가지로. But despite a highly effective and safe vaccine, 그러나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에도 불구하고, measles is making a comeback. 홍역이 컴백하고 있습니다. 홍역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Let's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Measles is a disease that is found only in humans, so it could be completely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just like smallpox was. But despite a highly effective and safe vaccine, measles is making a comeback.
As always, here are some examples. If a nuclear war breaks out, every living thing will be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If a nuclear war breaks out, 만약 핵전쟁이 난다면, every living thing will be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완전히 사라질 거야. If a nuclear war breaks out, every living thing will be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Expert warned the entire nation could be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by rising sea levels. Expert warned, 전문가는 경고했다. The entire nation could be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그 나라 전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By rising sea levels, 해수면 상승에 의해. Expert warned the entire nation could be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by rising sea levels.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오늘은 완전히 없애다, wipe off the face of the earth 라는 표현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맥시 프리스트의 난 그냥 너와 가까워지고 싶어 노래하는 Close to You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he was a Jezebel, this Brixton queen, living a life like a backstreet dream, telling the lies when the truth was clear. I think she knew what I wanted to hear, spin them around like a wheel on fire, walking on tightrope and love's highway. Fatal attraction is where I'm at, there's no escaping me. I just wanna. I'm lying in the midnight hour.
You don't know how it makes me feel.